도로트 신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25쪽 12항 13항을 보겠습니다. 25쪽 26쪽에 있습니다. 도로트 신조 12항 13항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를 갖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전도사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예, 집에서 또 좀 찾으시고 새롭게 또 오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2항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중생이며 새로 지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며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에 있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열등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귀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 자신이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13항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함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신자들은 만족하며 안식을 누린다. 태어나기 전에 울어본 사람이 없고 태어나기 전에 웃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비극적 방식으로 인생을 끝내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라야 가능합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먼저 덧입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어떤 감각도 갖지 못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 안에서 누리는 오늘 13항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그 안에서 사랑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생이 무엇인가? 오늘 12항을 보시면 새로 지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이라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새로 지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생을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정도의 차원의 일.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제너시스라 그러는데 중생은 어떻게 보면 세컨드 제너시스죠.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입니다. 조상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지만 고린도서 4장 말씀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중생의 또 다른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학자들은 중생을 새 창조에 그리고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사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12항을 보시면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에 있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적거나 열등하지 않다. 한 영혼이 죽었다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창조나 부활 사건에 비하면 절대 열등하지 않다고 말씀할 정도로 이 중생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제가 인용했지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 중생은 창조나 혹은 부활보다 훨씬 더 우등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창조는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물론 없는 것에서 창조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중생은요, 없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얼마나 더 획기적인 일인가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의 얼굴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죽어 있는 각 사람의 심령에 비춰주셔서 이제는 영적으로 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중생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말은 마치 육신의 죽음과 같이 물리적으로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음의 육신에 원하는 바를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원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의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룩함과 선함을 우리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수여자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 중생에 되겠구나 자각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 의식적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아니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이 중생처럼 불가능한 일은 없죠.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새로 지으심과 부활에 비유되는 이 중생은 우리 도움 없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 이 관건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중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혈통적인 방식 그 다음에 육정,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혈통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경건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뭐 자손이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집안이랄지라도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 그 경건의 유산들을 일부 마음에 가지고 태어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의 왕 중에 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스라고 하는 왕 아들 밑에 아주 경건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누구를 낳았는가? 악한 왕인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인 아몬을 낳았는데 아몬은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이 경건했던 요시야를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땠는가? 요아스나 요야김이나 그 다음에 시드기야 등은 전부 다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혈통의 법칙으로 거듭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전 교인 중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교회 와서 세례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들을 보면 절대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앙의 몇 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대대손손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지 아니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일이지 혈통의 생리 법칙을 따라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 욕구나 혹은 성적 본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이라는 말을 또 달리 번역하면 남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하고 남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라는 이 말을 남자의 뜻으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 남자는 뭔가 이렇게 고연지기, 어떤 뭐 뜻을 품으면 어떤 뜻을 행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중생이라는 것은 남자의 도덕적 결단,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능이나 충동이나 욕구나 의지나 어떤 의도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지요. 이방 종교는 개인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은 수행이나 깨달음이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방식,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놓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방식으로만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산은 산이요, 영은 영이요. 그런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은 동일한 것은 항상 동일한 것을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육에서는 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영에서는 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육적 존재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도덕윤리적인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에서 태어났으니 우리는 육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생리 법칙을 따라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 본성 안에서 죄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고 때로 간혹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은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생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그 영혼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비유로 표현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응을 했죠.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평소 니고데모의 생각은 인간의 노력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평소 선하게 살거나 혹은 행위에 따른 순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생이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내린 공예원이거든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중생의 은혜에 이르게 만드는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했고 사도 야고보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중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만 말하면 인간의 책임이 도외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거듭나게 하는 은혜는 믿음과 회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되어서 사람이 결국 그 은혜로 인해서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주권적인 일로만 말하면 인간의 책임이 무시되니까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0%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되는데 100% 주권적인 은혜로 중생한 사람은 100% 믿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했는데 믿고 회개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과 회개는 중생과 분리될 수 없지요. 회심은 거듭남의 결과죠. 거듭남의 원인이 회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남 자체는 수동적이지만 회심은 능동적입니다. 자기가 믿고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살펴봤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실하게 부르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보니까 외적인 부르심으로는 중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효적인 부르심이 중생보다 앞서죠. 그런데 믿음과 회개는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중생,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중생보다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어떻게 보이죠?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한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인간의 자의적 결정과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중생한 사람이 믿는 것이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주의자들은 믿는 걸로 안 되고 성령 세례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성령 체험한다 이런 말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체험은 할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중생인지 중생인지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자각도 못합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신의 죄인 되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정서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중생한 모양이다 라고 깨닫는 것이지 거듭난 자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못과 같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의 씨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때 아이가 그때부터 자각합니까? 아, 이 지금 뭐가 일어났구나. 자각 못하지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는가 꼬치꼬치 자꾸 묻자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거 하나인데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본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 제자들은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중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의 사역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죠. 중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지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권적 행위라는 말은 태초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있게 하신 것처럼 죄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전제나 지식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그냥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에 태어나서 겪게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이고 또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 중에 결혼은 전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것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선택할 수 있는가? 부모님 선택 못해요. 국적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스위스에서 태어났다면 늘 알프스 산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살 건데 이 뭐 우리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배우자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격을 잘 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죠? 물론 어떤 의미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지는 잘 알지만 오히려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중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과 동시에 신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25쪽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중생은 명백히 초자연적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며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사역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거의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털게 졸고 그랬던 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동자가 맑아지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체가 어느 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왜 우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가? 자신이 전공한 그 일은 주일 성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님이 너 미쳤냐고 그렇게 공부해놓고 네 전공 안 살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끝까지 이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찾았던 것이죠. 그게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중생은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먼저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혀가 있어야 맛을 보고 눈이 있어야 사물을 보고 귀가 있어야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육신의 귀가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고 아니고 다 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못 듣는가? 하나님이 영적인 귀를 주지 않으셔서 못 듣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죠. 10년을 다녀도 털 이렇게 거의 졸리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첫 주부터 오셔서 말씀을 그야말로 빨아들이듯이 들으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중생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라는 말은 마치 호박이 조그만했는데 슈퍼 호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호박을 사과되게 하는 겁니다. 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겉모양을 하는 그 사람 맞는데 이전에 그 사람 맞는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삶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죠.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래로부터 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로부터 나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이삭이죠. 이삭은 육신의 생리 법칙상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났거든요. 이 이삭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태어났지만 에서 같은 사람, 야곱과는 달리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중생은 인간의 본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중생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만 사람이 좀 똑바르고 정서적으로는 발달하지 않고 이성은 살아있는데 의지적 결단은 없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정의 모든 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을 좋아했던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혐오스러운 거죠. 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시죠?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특별히 도르트 신학자가 마음과 의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그래놓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인간의 존재 핵심이고 인격의 중심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활동의 중심부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온갖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마음의 변화면 그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지성과 이성의 변화로 이어지고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갖습니다. 요나 에드워드가 말했던 affection, emotion 말고 emotion, 정서 말고 의지가 첨가된 애정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저 머리로 뭐 끄떡끄떡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을 쏟아 사람을 붙들고 사랑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마침내 의지의 변화까지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도르트 신학자들은 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의지의 발동이죠.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의지를 발동시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좀 하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무덤덤해도 오늘은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마음과 정서와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면 마음을 쉬자. 좀 마음에 좀 느낌이 안 좋으면 얼마 성경이고 뭐고 그냥 뭐 프로야구 구경이나 가지 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마음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도 여기도 나타났지만 활동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활동적이 된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말해서 중생이 최초 일어날 때는 전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났죠. 그래서 수동적이었죠. 그런데 중생이 실제로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수동적이 아니고 활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의지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불과학력적 은혜라 그랬죠. 튤립 교리 아시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학력적인 은혜라는 이 말은 본래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사용했는데 이 불과학력적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학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항거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냥 딱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과학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루신다라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움켜쥐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의 표현으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적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하게 하시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뜻을 표현하는 말로 불과학력적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도르 플랜팅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불과학력적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학력적 은혜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고 신비롭고 따뜻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치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가는 길이 자기가 정한 길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유롭게 역사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유롭게 자기가 날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불광적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자원에서 활동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광력적 은혜라는 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 사람을 억지로 드라이브 해나가는 그쪽으로 막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올 때 사업 다 망해가지고 코나에 몰려가지고 신학하러 온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코나로 몰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비인격적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 그런 역사를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영혼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는 활동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기도 억지로 시키지 않고 그냥 사도바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도바리를 소개하시면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우리 의지와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행하셨다. 자기가 자기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행해놓고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체를 활동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파라독스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의지를 발동시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분위기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이렇게 보시고 뭐 좀 조건이 맞으면 뭐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뭘 또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뜨거운 어떤 뭐 맛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너무 하고자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감정과 느낌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의지를 가지고 죄와 다투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간증을 들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 듣고 있으면 자기가 한 거는 다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나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활동적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자유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모든 만사를 다 하나님이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게 하였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거스리라고 말씀하였죠. 중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중생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생명이 탁 태어나는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생은요, 믿음과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정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반짝하고 하는 하나의 순서로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거룩하게 되는 전 과정의 문제로 중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중생을 삶의 전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심에서 그치지 않고 성화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극적 회심을 했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몇날 며칠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성화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간들간들한 거죠. 뭐 좀 삶이 괜찮으면 예배 나왔다가 피곤하면 안 나가겠다 그랬다가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둔 남편과 아내는 정말 힘들지요. 회심은 반복적 회심으로 드러나고 중생은 회심의 과정을 거쳐 성화의 과정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중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도 중생을 새롭게 되는 삶 전체로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생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앵애하고 태어나는 것으로 딱 끝나버립니까?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아이가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자라나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생했다라고 하면 신앙의 거목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중생이란 거듭나고 회심하며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실제로 성화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중생했으면 세상의 역사는 내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눈여겨보시고 중생하지 못했으면 중생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미미하면 더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는 새 생명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역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활동적이 되게 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것인 양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생각할 때 어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행하시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그 일을 종으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지의 자유 안에서 늘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드러내고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내용과 지식은 갖고 있지만 인격적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저희가 참으로 안타깝게 이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가족이 육신의 출생만이 아니라 영적 출생을 다 경험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